여인은 이번 금요일 정오 기도가 끝나는 시간까지 베르크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아본 샤마의 집으로 찾아오라 말하고는 노예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금요일, 저는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지갑에는 금화 50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예약한 나귀를 타고 여인이 일러주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저는 나귀 주인에게 후하게 살해하며 내일 아침 돌아가야 하니 이곳으로 다시 나를 태우러 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 하얀색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어린 여종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주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틀 내내 당신 이야기만 하셨죠. 안뜰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정자와 고급스러운 철제 난간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나무들 외에도 온갖 종류의 과일이 가득한 나무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원 한가운데 위치한 분수에서 뿜어져 나온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때 두 명의 작은 노예가 나타나 저를 멋지게 꾸며진 술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한 명은 제가 왔음을 여주인에게 알리러 갔고 다른 한 명은 나와 함께 머물며 홀의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사랑스러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보석보다 훨씬 빛났습니다. 밖에서처럼 외투에 가려지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우리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고 훌륭한 와인과 안주에 적절한 과일을 곁들였습니다. 악기 소리, 노예의 노랫소리가 절묘하게 어울려 제 열정을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룻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챙겨왔던 금화 50개가 들은 지갑을 기둥 아래 슬며시 두었고 그녀는 언제 다시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죠. 그녀는 제 대답에 감동한 것처럼 보였고 저를 대문까지 안내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귀가 기다리고 있었고 나귀 주인의 안내를 받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후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밤이 되자 양고기와 여러 종류의 케이크들을 사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첫날만큼이나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지난밤처럼 금화 50개가 든 다른 지갑을 여인의 방에 또다시 놔두고 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기다리지 못하고 갈 때마다 금화 50개씩 두고 나온 덕에 마침내 무일푼이 되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여유 자금도 없게 되었죠. 쓸쓸한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해서 무작정 숙소를 나와 파라오의 장관 수여식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군중 속에 멋지게 차려입은 기병 하나가 있었는데 안장에 반쯤 열린 가방이 달려있었습니다. 그 속에 녹색 끈으로 묶인 무언가가 보였는데 분명 그건 지갑의 끈이었습니다. 이 기병은 짐꾼을 피하려다가 나무에 걸려 옷이 찢기지 않도록 반대쪽을 보며 몸을 숙였고 이때 가방이 제 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저 시험했고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재빠르게 그 지갑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거로 볼 때 분명 금이나 은이 들어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짐꾼이 지나가자마자 저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기병은 곧 가방을 확인했고 지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일격을 가해 저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그 기병을 막기 위해 말에 굴레를 잡고 버티며 무슨 짓이냐고 묻자 그는 도둑을 붙잡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표정으로 생사람을 잡는 것이라 말했고 누가 봐도 부유한 상인인 저의 차림새를 본 사람들은 모두 기병의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에 굴레를 붙잡고 있을 때가 달아날 유일한 기회였지만 불행히도 행사에 참석한 재판관이 주위에 몰려든 군중을 보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었고 주위 병사들에게 저를 붙잡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품속의 지갑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저는 커다란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재판관은 지갑을 손에 들고 기병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물었고 그가 재판관에게 정확히 지갑 속에 얼마가 있는지 말하는 것을 확인해보니 정확했습니다. 재판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진실을 말하게. 기병의 지갑을 훔친 것이 자네인가? 자백을 위한 고문을 기다리지 마시게. 이미 모두가 저의 거짓을 확신한 상황에 이중처벌을 피하고자 고개를 들어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자백하자마자 재판관은 군인들에게 제 손을 자르라 명령했습니다. 이는 즉시 집행되었고 처참한 광경에 모든 사람은 크게 후회했습니다. 젊은이가 이 정도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재판관이 처음에는 발목이라고 말하려 했으나 지갑 주인이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걸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떠나자 기병이 다가와 제가 훔쳤던 지갑을 도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불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지갑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때 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상태가 안 좋아졌고 이를 본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저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와 함께 상처 주위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홀로 숙소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의 수치가 알려진다면 그녀는 분명 저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판단을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아주 지친 몸으로 여인의 집에 도착했고 소파에 엎드려 오른팔을 보이지 않게 가렸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 보이자 그녀는 저를 걱정하며 건강에 관해 물었고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진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려달라 사정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 수가 없군요. 제가 혹시 당신을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 오신 겁니까? 저는 그녀에게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식사가 차려졌고 그녀는 제게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왼손으로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무지 식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며 포도주 잔을 가득 채워주었고 제게 그것을 마시고 말할 용기를 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저는 왼손을 내밀어 잔을 들었습니다.